예, 그래서 예, 제목은 일단 첫 번째는 애저와 리눅스 그리고 오픈 소스 뭐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진짜 애저가 엄청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요, 저는 애저 처음 써온 게 되게 운이 좋아가지고요, 2009년인가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이제 네이버 카페를 하나 열었어요. 이제 거기 계신 분하고 뭐 이제 그 애저를 좋아하시는 한 분하고 해가지고서요 카페를 열어가지고 이거 이제 국내에서 클라우드 공모전을 합시다 해서 예 뭐 앱을 만들어가지고 예 DB 예, MS SQL 쓰고 막 그렇게 해서 앱을 만들면은 뭐 이제 공모전 해가지고 뭐 키보드도 주고 예 뭐 상금도 있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애저가 이제 릴리즈 된 게 2009년 1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릴리즈 됐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애저는요, 진짜 MS 제품만 돌아가는 클라우드 컴퓨팅이었습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게다가 지금처럼 뭐 가상 머신, 가상 컴퓨터라고 지금 용어 쓰는데요. 그 가상 컴퓨터를 돌리는 그런 애저도 아니었고요. 그 당시는 어떤 애저라고 하면 어떤 거냐.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 예, MS에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들 쓴다는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C++, 뭐 비주얼 C#, 비주얼 베이직 .NET, 예, 비주얼 베이직 6.0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08 정도 되면요, 거기에 이제 애저에 직접 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이 뭐 추가가 돼가지고서요, 그럼 이제 거기서 우리가 뭐 개발을 해요. 뭐 프로그램 뭐 헬로 월드 아니면 뭐 웹에서 ASP.NET이나 그 개발하면요, 개발한 거를 배포할 때 이제 로컬에 뭐 웹서버를 띄우거나 하고 아니면 이제 ASP.NET 서버에다가 이렇게 띄울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애저 위에 바로 배포를 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처음에 출발했어요. 즉 이제 인프라나 뭐 가상 컴퓨터를 띄운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플랫폼을 예, 개발을 위한 파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IaaS, 파스, SaaS에서 IaaS는 인프라를 서비스하기 위한 클라우드, 파스는 플랫폼을 예, 개발 플랫폼을 위한 클라우드, SaaS는 소프트웨어를 위한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오피스 365나 드롭박스 그런 거 이제 SaaS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파스를 위한 거였고 플러스 MS SQL, SQL 서버에 대해서 애저에서 예, 클라우드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DB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애저 출발이었는데요. 이게 애저가 예, 아마존 AWS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MS가 슬슬 아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예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AWS 지원되는 가상 컴퓨터나 그런 거를 슬슬슬 잘 지원하다가 예, 처음에는 그것도 윈도우 서버만 있다가요, 어느 순간 점점 확대가 되면서 리눅스도 잘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2년 전이었나요? 3대 CEO에서 뭐 사티아 나델라 그 회장님이 딱 취임하면서 진짜 MS는 오픈소스와 이렇게 잘 될 수 없다 할 정도로 변화가 서서히 일고 있고요. 저는 볼 때 이 애저 CLI 2.0은 그 변화에서 거의 정점을 찍을 것 같고 이걸 또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앞에 얘기를 드리는 첫 번째 세션이고요. 이 세션이 끝나면은 아마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체적인 뭐 실습 개요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장비 나눠드리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 금방 가요. 그럼 이제 점심 드시면서 세팅 하시면서 이제 오후에는 그거 가지고서 뭐 이제 뭐 라즈베리파이에서 뭐 애저 CLI 2.0 직접 쓴다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토바이즈가 뭐 1990년대인가요? 그때 뭐 커널을 만들었는데 예, 유닉스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그 유닉스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다 오픈소스로 만들어보자 커널부터 해서 출발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전해서 오늘날 리눅스 하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예, 아직은 그래도 일부 은행권이란다 이런 데서는 여전히 유닉스를 고집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리눅스로 바뀌는 이 트렌드 자체는 되게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 심지어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더 이상 윈도우하고 윈도우 서버만 고집하던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아 애저 위에서는 리눅스 엄청 잘 돌아갑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왜 이 리눅스가 강력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리눅스가 강력한 이유는 오픈소스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이 오픈소스의 힘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실 항상 이제 성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자바. 아, 참 자바가 참 좋은데 예,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는 망하고 예, 오라클이 인수되고 오라클은 뭐 엔터프라이즈 버전에 대해서는 뭐 이건 자기한테 돈을 내야 된다 뭐 그렇게 막 얘기하고 예, 세게 나가고 있죠. 오픈소스에서 출발했던 자바 뭐 에브리 플랫폼에서 다 돌아가고 진짜 오픈 플랫폼을 위한 그런 환경이 예, 어떤 상업적으로 계속 쓰이고 하면서 어떤 약간 좀 변하고 하는 그런 흐름도 아쉽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리눅스는 그거에 비해서는요 예, 조금 흐름이 달라요. 자바 같은 경우는 예, 90년대 말에 그렇게 나오면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그 회사에서 독자, 예, 거의 주도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얘기할 때 리눅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재단을 통해서, 비영리 재단을 통해서 어떤 개발이라든가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게 좀 차이가 크고요. 저는 그래서 오픈소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아파치 파운데이션. 제가 커뮤니티는 오픈스택도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뭐 모질라 파운데이션. 여러 가지 그런 재단들이 있는데요. 그 재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자바를 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런 리눅스 운영체제는 이렇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 그 사전 설문 결과도 제가 한번 봤는데 리눅스를 하나도 안 써봤다는 사람은 거의 없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이상 넘게 많이 써보셨다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계셨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8명이 계시다 보니까 리눅스를 안 써보셨어도 어느 정도 쉽게 좀 적응할 수 있도록 오후에 뭐 배시라든가 그런 설명을 같이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리눅스 운영체제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리눅스 운영체제의 핵심인 커널만을 의미하긴 합니다. 실제로 뭐 이제 리눅스 커널.linux.org인가요? 뭐 이제 그런데 보면은 리눅스 커널만 이렇게 배포해가지고 하고 있고 근데 그거 가지고서 바로 이걸 리눅스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리눅스 커널과 GNU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 리눅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오픈소스 이렇게 개발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쪽 라이브러리. 예, GNU에서 우리가 뭐 ls라는 이런 명령이라든가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다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vi 같은 부분에서 어떤 뭐 에디터라고 하죠. 커맨드 라인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뭐 vi 엔터 치면은, 예, 화면이 이렇게 새로 나와가지고 나오면은, 그래서 이게 ncurse라는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어요. 그런 라이브러리도 GNU 프로젝트에서 오픈소스로 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 VI 같은 도구뿐만 아니라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전체 운영체제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리눅스 운영체제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이제 1984년에서 GNU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리눅스 통화에서 해가지고서 아무튼 운영체제 코너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리눅스 배포판은요.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크게는 예, 현재 오늘날 유명한 대중적인 패키지로 배포하는 배포판. 예, 예를 들면 이제 젠투라는 건 리눅스 있는데요. 젠투는 뭐 스테이지 뭐 1, 2, 4, 3 해가지고 막 직접 컴파일 하면서 이렇게 쓰는 아주 좀 재밌는 운영체제예요. 저도 옛날에 아는 선배께서 아, 이 젠투가 짱이라고. 이런 이제 리눅스 하면 진짜 컴파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못 쓰겠어요. 예, 그렇게 쓰다가는 예, 가뜩이나 바쁜 이 삶에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판이라는 거는요, 이 리눅스 소스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다들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오픈소스라고 해가지고서, 이거 진짜 갖다가 쓰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다 소스를 다운받아야 되고, 그럼 소스를 가지고서 꼭 빌드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내 PC에서는 빌드가 안 돼요. 예, 딴 사람들 다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왜냐면요, 이게 개발 소스다 보니까, 개발 소스를 가지고서 패키징해서 배포해서 여러분이 설치하도록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일이에요. 누군가가, 그래서 윈도우에서 우리가 지금 PT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께 사전 안내 드렸던 게 여기서 다운로드를 해가지고서 하면 EXE 파일이 나와서 그냥 실행하는 걸로 안내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PT 같은 경우는요, 이게 소스코드 이렇게 접속하면은, 예, 저장소 하면은 GitHub 이렇게 나와요. 예, 이거 받아서 직접 컴파일 하셔도 돼요. 그 PT는 사실, 예, 리눅스, 유닉스에서 다 컴파일이 가능해요. 윈도우용 프로그램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정 보면은 좀 복잡한데 뭐 메이크 파일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요. 윈도우면은 이거는 뭐 엠메이크 그런 걸로 해가지고 빌드 다 가능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 다 가능하고요. 유닉스 같은 리눅스 환경에서는 GCC로 G++ 그런 거 써가지고 다 빌드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PT를 쓰는 사람은 저는 근처에서 본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다들 그렇게 안 쓰겠죠? 그냥 EXE를 다운받아서 쓰겠죠? 이런 게 이제 그냥 리눅스 운영체제 소스코드와 배포판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배포판의 대표적인 게가 레드햇 계열. 레드햇 계열은 레드햇 회사에서 주로 RPM이라는 그런 패키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RPM을 설치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원래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 GNU 프로젝트 개발된 거 쓰시려면은 직접 소스를 다 받아가지고 컴파일을 하셔가지고서 다 컴파일한 거 설치해서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옛날 RPM이었는데 지금 YUM이라는 패키지 관리자 쓰죠. YUM이라는 커맨드로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패키지 명을 딱 입력해서 엔터 치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레드에 이쪽에서 배포판 RPM 패키지를 받아다가 설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윈도우에서는 여러분들이 EXE 파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설치하니까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예, 리눅스가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제 패키지 EXE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하면, 예, 설치 인스톨러 EXE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서 인스톨러를 실행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한다가, 리눅스에서는 똑같이 배포판에서 레드 계열은 UM, 데비안 계열은 우분투 쪽이나 그런 데는, 예, APT 그걸 사용해가지고서 패키지를, 예, 인스톨러를 다운받아가지고서 설치를 하고 거기서 실행 파일을 실행한다는 그런 큰 개념은요, 사실 뭐 리눅스가 됐건 뭐 유닉스가 됐건 윈도우가 됐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배포판은요, 레드 계열 크게 대중적인 건 데비안 계열, 수세 계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 그럼 다양한 배포판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마켓플레이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잠시만요, 예, 이렇게, 예, 정말 다양한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참 신기한 거는, 예, MS 3대 CEO께서 취임하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마켓플레이스가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 마켓플레이스를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 아주 애플이 잘 만든 사업 구조예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그런 식으로 MS도 이 위에서 MS 애저 위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구매해서 쓰는 걸로. 근데 구매라는 게 약간 좀 여기서 용어가, 그러니까 좀 약간 달라지는 게, 이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는 다 무료로 배포하면서 거기서 이제 앱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비용을 별도로 내고 이 앱에 대한 추가 비용을 더 내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운영 방식만 다르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각 회사들에게 이렇게 애저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야 돼 막 하면서, 네,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면은 다 올라가고요. 여기 올라가는 것들은요, 지금 보시는 뭐 우분투, 예, 뭐 CentOS,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수세도 오픈 수세하고 이제 엔터프라이즈용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요, 이미 다 잘 세팅된 거, 예를 들면 뭐 워드프레스라든가 그런 거 다 세팅된 어떤 이제 VM 이미지, 그런 것도 특정 회사에서 이런 거 쓰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상용 방화벽, 뭐 예를 들면은 뭐 특정 회사 엉터이 있거든요. 뭐 포티넷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그것도 없어가지고, 거기에 뭐 이제 방화벽 전문 회사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예, VM에, 거기서 이 VM을 애저 위에 올리면은 방화벽과 관련된, 예, 앱 DPI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올라간 VM을 아예 파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로 파스에서 보면은 뭐 하둡이라든가 HD 인사이트 해가지고서 다 뭐 데이터 분석이 최적화된 VM을 팔기도 하고, 또 애저는, 예, 인프라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플랫폼으로 공급하는 것도 역시 애저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좀 특이할 것 같고, 여기서 어쨌든 마켓플레이스에서요, 여러분이, 자, 봅시다. 컴퓨터를 딱 클릭하시면요, 되게 다양한 리눅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 당연히 뭐 제가 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리눅스에 대한 언급을 처음에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리눅스를 검색하시면요, 정말 다양한, 칼리 리눅스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칼리 리눅스. 이 칼리 리눅스는요,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뭐 보안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 접하는 리눅스예요. 여기서 보안 뭐 관련된 분석 툴까지 다 모아져 있는, 아마 맞을 겁니다. 예. 페네트레이션 이용 침입 탐지 뭐 테스트하는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게요. 그래서 이제 뭐 시스코, 우리 뭐 CCNA 뭐 이제 그런 거 자격증 공부하는 친구들이 뭐 이제 모의 보안 그런 거 공부하면요, 이런 거 칼리 리눅스 다 로컬에 이제 버추얼 머신 설치해가지고 다 테스트 해보라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국내에서 상당수 교육기관들이. 그리고 뭐 이제 그리고 뭐 저도 처음 들어보는 클리어 리눅스 OS? 뭐 오라클 리눅스가 있죠? 오라클 리눅스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오라클 리눅스를 선호하냐? 아니,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보다 싸서. 예. 그거보다 싸고, 예, 어떤 기술 지원도 제공되고 해서 오라클 리눅스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왜 이거 6이냐 7이냐도 있고, 뭐 코어 OS, 예, 저도 아직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요즘에 뭐 컨테이너 뭐 다커에서 많이 뜨고 있죠. 그런 거 뭐 잘 호환되는 OS로 코어 OS 많이 있고요. 뭐 수세 리눅스가 엔터프라이즈용이 있고 오픈 수세라고 있고 레드 앱. 정말 많은 종류의 리눅스가 다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각각 업체에서, 그러니까 각각 업체에서 MS에 올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큰 이제 레드햇이라든가 캐논이컬이라든가 이런 회사들한테는 MS가 오히려 돈을 주면서 잘 부탁합니다 해가지고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물론 AWS도 예, 우분투에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캐논이컬 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S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에서 생태계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크게 여러분이 한번 잡으시면은 뭐 클라우드 쓰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배포판이야 지금 시장 얘기 듣지 뭐 수세, 뭐 엔터프라이즈요, 오픈 수세, 센트OS.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보실 거는요, 제가 잠시만요. 이제 잠시 로그인을 해볼게요. 다행히 잘 되네요. 네, 이거 잘 안 들어가는 예정이다. 네,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해가지고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하면요. 센트OS. 네, 크렌시 남아있고. 센트OS 클릭하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목할 만한 거는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예, 이전에 오픈소스 회사 이름 바뀌었는데, 이 CentOS는 이 회사에서 기술 지원을 해가지고서 이 VM이 VM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분투로 검색을 하면은, 이거는 캐노니컬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MS가 캐노니컬에 돈을 주면서, 캐노니컬이 이 배포판을 애저에 최적화되게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서 애저 위에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도록 올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레드 엔터프라이즈 예. 띄어쓰기도 해야 되기도 하고 그쵸? 이런 거는 레드에서 직접 공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 게시자가 누구냐도 사실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CentOS나 그런 거는요. 레드에서 직접 CentOS 배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이제 레드과 파트너십이 있는 그 회사에서 배포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 레드에서 물어봤자는 당연히 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고려하시면서 애저에서 마켓플레이스 쓰실 때 고려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리눅스를 지원하고 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버전 동안 지원한다고 해서요. 아까처럼 뭐 칼리 같은 경우는 보안과 관련돼서 테스트 목적을 위한 추가 툴이 막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용서 쓰면은 뭐 엔맵이라든가 이제 그런 툴을 좀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용도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거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리스크를 가지고 쓰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URL 들어가시면은 또 URL 바뀌었으려나? 예. URL이 심심하면 가끔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클릭을 해도 나오네요.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저에서 보증하는 배포판이냐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영화가 막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MS에서 파트너십을 제대로 맺어가지고서 MS에서도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런 테스트나 그런 거 한 번씩 더 체크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원되지 않는 리눅스들도 물론 이미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미지를 쓰실 때는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생각하시고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애저 파트너는 이렇게 해서 다양한 파트너가 있고요. 예, 비트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 게 예, BITNAMI 이렇게 하시면은 예, 뭐 MySQL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하둡이 설치되어 있거나 레드마인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할 때 어떤 설치되어 있다거나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거 이제 리눅스 쓰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때 이거 다 설치된 VM은 그냥 쭉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추가적인 패키징을 해서 제공하는 업체도 있어요. 이제 이런 추가로 이미지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회사도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다양한 오픈소스가 있고요. 이런 걸 계속 얘기되는 거는요. 애저 CLI 2.0에서 나온 게 결국은 이 오픈소스의 트렌드를 따라가지고서 MS도 되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오픈소스의 MS 동작할 수 있도록 MS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거 저도 다 몰라요. 예, 뭐 오픈스택, 우분투, 5V는 아마 레드햇 그쪽에서 또 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KN 이거 KDE일 거예요. 그리고 그놈, 예, 뭐 유니티가 이제 뭐 없어진다고 뭐 그런 얘기죠. 아무튼 오픈데이라인 뭐 이런 건 이제 뭐 네트워크 뭐 이제 SDN이나 무슨 이제 그런 쪽이 계열이고 퍼펫이나 이런 건 자동화, 셰프 자동화, 안드로이드. 예, 정말 다양한 오픈소스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로고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모르는 오픈소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이런 얘기가 해요. 오픈소스 설명하는 사람 제일 힘들다고. 진짜 질문을 들어보면 모르는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렇죠? 예, 오픈소스는 정말 다양한 생태계가 있고요. 여러분이 오픈소스에 접근하시는 그 관점에 따라가지고서 예, 되게 사람마다 되게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분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은 아 이분들 생각은 또 이랬구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 꼭 이제 이런 슬라이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농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래서 다양한 오픈소스와 협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애저에서는 정말 가상머신 실행뿐만 아니라요. 심지어 MS가 그럼 어떤 것까지 왜 자꾸 오픈소스 이게 드리냐면요. 이제 구글 크롬에서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가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오픈스택 KO 해가지고서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런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업스트림 트레이닝 해가지고 예, 앱 서비스를 만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애저의 장점은 뭐 파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웹서버 그런 거 만들 때 이렇게 뭐 웹사이트 해가지고서 이런 거 사이트 만들 때 되게 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가 만드는 것도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카페24라든가 그래서 웹포스팅을 쓸 텐데 이제는 애저 위에서 어차피 파스 다 돌아가기 때문에 웹사이트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거 갑자기 왜 이야기 드리냐면요. 여기서 배포 옵션을 선택하면요. 배포 옵션을 제가 뭘로 여기서 설정해놨냐면은 예, 지금 보이시죠? GitHub으로 해놨어요. 이런 이제 저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gh-pages 하면은 GitHub에서 이게 웹으로 index.html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그냥 홈페이지 GitHub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옛날하고 달라진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제가 홈페이지를 한다면 카페 24 그런 데서 웹포스팅을 하면은 예, 뭐 100메가를 받던지 그쵸? 1기가를 받던지 하면 이제 그거에 뭐 트래픽을 뭐 가금하거나 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거를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 진짜 개발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트허브에 따라 소스 오픈소스 저장해 놓고 예, 여러분 홈페이지 내용들 다 오픈 그냥 해 놓고 예,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필요하면은 여기 커밋하시라고 하고 예, 애저나 이런 데서 이제 만약에 뭐 ASP.NET이라든가 PHP라는 간단한 앱이 돌아간다면은 여기서 소스를 GitHub으로 직접 지정해가지고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MS가 옛날에는 이게 안 그랬어요. FTP를 열어야 되고 지금도 그래요. MS에서 지금 파스에서 FTP를 열면요. 로그인 계정이 어떻게 되느냐. 로그인 계정이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게 MS 액티브 디렉토리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요게 꼭 앞에 붙거든요. 컴퓨터 이름에 아니면 뭐 이제 도메인 명에 백슬래시에 사용자 이름 이렇게 붙는 게 이게 옛날 그 형식이에요. 아직도 이런 정도로 MS는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도 되게 높고 한데요. MS가 정말 이게 최근 2, 3년 동안 하면서 애저 포탈 하면서 새로 바꾸고 막 하면서요. 기트허브도 배포 옵션으로 바로 지정하면은 그냥 여기서 커밋 업데이트 해가지고 풀 리퀘스트 하는지 뭐지 되거나 해서 저장소가 바뀌면요. 바로 홈페이지 데이터가 예, 여기 있는 게 바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왜 굳이 이렇게 연동하느냐? 여기서 이제 애저나 이런 데서는 또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모니터링도 지원이 돼요. 그럼 이제 모니터링도 같이 해가지고서 뭐 트래픽이 어떤지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픈소스의 어떤 생태계와 다양한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상머신이나 이런 거 오픈소스 다양한 거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오픈소스 연동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흐름으로 나온 게 기존까지는 애저에서 우리가 포탈에서 뭐 이거 실행할 때 다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파워쉘 해가지고서 파워쉘을 들어가가지고서 파워쉘을 익혀가지고서 여러분들 애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명령으로. 근데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아닌 거예요. MS도 파워쉘 쓰는 유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진짜 애저 CLI로 해가지고서 리눅스나 윈도우나 다 실행 가능한 파이썬 클라이언트로 만들어가지고서 예, 파이썬 클라이언트에서 애저 UI에서 이렇게 클릭하는 대신에 명령 리눅스 명령으로 이렇게 쭉 실행을 하면은 예, 애저 VM이 그냥 만들어지고 가상 컴퓨터가 그런 식으로 진짜 오픈소스하고 서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생태계부터 하나하나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직 한계도 있어요. 예, 그런 한계도 저는 예, 같이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현실이니까. 예, 아무튼 이런 상태고요. 자, 애저 CLI를 들어가기 전에 예, 제가 이제 행사 제목을 잡을 때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대표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명령 프롬프트하고 비교하는 거 이렇게 좋아해요. 예, 진짜 예, 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뭐 DIR 치고 하는 거는 1980년대부터 아마 있었을 겁니다. MS-DOS라고 하는 옛날부터 그 MS-DOS도 뭐 처음에는 MS가 그 DOS를 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PC도 쓴다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다가 MS-DOS로 가고 그때의 그 체계가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윈도우 95 나오면서 뭐 DOS는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명령품부터 아직도 있고 진짜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17년이니까 거의 한 40년 가까이 예 이 똑같은 이 창에서 명령어 똑같고 하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존경할 만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에 또 역시 4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쉘이 배쉬라든가 해서 우분트에서도 그 쉘 환경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환경 두 개는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근데 MS 같은 경우는 이 명령 프롬프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배쉬나 이런 데서 유닉스 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서버에서 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서 출발을 했다 보니까요. 출발점이 서버에서 뭔가 다양한 유저들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명령이 있으면 거기서 뭐 명령을 추출해서 딴로 넘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100명의 유저 처리한다, 1000명의 유저 처리한다, 포문으로 반복하고 그런 스크립트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 명령 프롬프트 출발은 그냥 개인이 쓰는 도스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 있는 스크립트가 배치 파일밖에 없습니다. 확장자는 BAT라고 해서 여전히 아직 명령 프롬프트가 있지만 이 배치 파일은 아주 잘 실행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 있는데 문제는 이 유닉스나 이런 데서 예, 뭐 100명의 유저를 반복한다거나 하는 게 배치 파일도 진짜 잘 짜시는구나 해요. 그걸 했는데 저라고 해도 그거 못 짜겠어요. 되게 그게 생각할 것도 되게 많고요. 그렇게 아예 안 짜는 그거 짤 시간에 그냥 진짜 뭐 파이썬 설치해가지고서 뭐 돌리거나 뭐 프로그램 어느 하나 설치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해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런 흐름에서 차이가 이렇게 온 건데 그래서 MS는 2000년대에 중대한 결심을 한 게 아, 그래 명령 프롬프트를 이제 슬슬 버리는 걸로 하고 자신 예 MS는 그 당시만 해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들이 표준을 이끌고 싶다는 그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파워쉘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 단넷이 예, 그 MS 생각할 때 자바는 망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단넷을 해가지고서 단넷으로 천하 통일을 해보자. 그리고 이 단넷하고 궁합이 제일 맞는 쉘을 리눅스나 그러니까 유닉스에서 쓰는 쉘을 본 따가지고서 더 파워 있게 파워쉘로 가자. 딱 해서 나온 게 파워쉘이었어요. 그래서 파워쉘은 생각보다 장점이 있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그 단넷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제 뭐 C#이라든가 비주얼 베이직 단넷이라든가 거기서 개발한 소스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유닉스나 이런 데서 쉘 스크립트보다 또 다른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사용자 층이 두텁지가 않아요. 예, MS는 그걸로 진짜 하면은 사용자 층이 되게 넓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MS가 3대 CTO, 예, CEO 바뀌고 그렇게 결정이 난 게 아, 이제는 MS도 오픈소스의 생태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변화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진짜 그 전까지는 생각도 못하는 MS에서 무조건 뭐 애저를 실행한다 하면은 파워쉘에서 다시 실행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이 CLI를 Node.js용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Node.js가 좋긴 한데 그게 뭐 npm 뭐 설치하고 하는 과정이 약간 좀 번거롭거든요. 근데 파이썬 클라이언트로 만들면은 그런 거보다 파이썬만 딱 설치하면은 예, npm은 그게 뭐 로컬에서 뭐 서버도 돌아가 약간 좀 애매모호한 관계로 해서 좀 유지가 돼가지고요. 그런 것보다 좀 더 쉽게 해서 나온 게 그 파이썬 클라이언트에서 애저 CLI 2.0이 나온 겁니다. 왜 자꾸 2.0 강조하냐면은 애저 CLI라고 그냥 부르면 그 Node.js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1.0 시대였고 2.0 나오고 MS는 그 이후에도 지금 파이썬만 밀것처럼 얘기하다가 다시 노드.js도 계속 하겠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가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얘기돼요. 명령 프롬프트. 예. 참 좋아요. 저는 이 명령 프롬프트가요. 명령 프롬프트가 뭐가 좋냐면요. CMD 엔터 딱 치면 나오는 게 너무 익숙해 있어요. 저도 예. 리눅스 이렇게 쓰고 하지만요. 사실은 윈도우를 100% 버리지는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 뭐 태생이 저도 MS 독스부터 쓰는 사람이에요. 저도. 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버리지는 못해요, 절대. 그리고 스크린 텍스트는 검은색.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일 겁니다. 예. 명령 프롬프트. 뭐 DIR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CD 도큐먼트 그리고 copy con 1.bat 알파 에코 오프 뭐 DIR 컨트롤 Z 엔터 1.bat 하면 실행되고 DIR 실행되고 이게 이제 MS에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할 수 있는 배치 파일의 성격인 거예요. 예. 근데 이 배치 파일은요. 예. 이 배치 파일 예. 옛날에 여기서 할 때 MS도 쓰신 분 아니죠? 뭐 에디터 뭐 1.bit 이런 거 쓰신 분도 있고 진짜 옛날 사람들 EDLIM 뭐 이런 거 쓰신 분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툴들이 MS는 많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스 환경에서 개인 유저가 쓰는 거다 보니까요. 차라리 뭐 서드파티 툴 써가지고 이렇게 편집한다거나 하고 여기서 뭐 if하고 뭐 이제 뭐 퍼센트 %er or lv니까 이런 거 써가지고서 배치 파일에 어떤 스크립트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 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뭐 aoto.exe.bat 이런 파일 같은 경우는 도스 운영체제가 부팅되면은 자동으로 실행되고 하는 배치 파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스크립팅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개인 사용자가 쓰던 거다 보니까요.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뭔가 다양하게 쓰고 요즘 세상은 내가 쓰더라도 엑셀에서 뭐 백라인이 있으면은 뭐 일괄적으로 뭐 변경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개인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MS-DOS나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게 대량으로 뭔가 처리를 PC에서 개인 유저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배치 파일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가 예,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지만요. 워낙 이 MS 윈도우라든가 이런 게 다 MS의 역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계속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예, 정말 계속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도 막 커맨드로 실행하는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컨트롤 엔터하면 이렇게 제어판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도 없앤다고 들었어요. MS가 지금 점점 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할 수 있는 걸 하나둘씩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변하는 세상에 적응해야 되는데 참 적응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파워쉘. 파워쉘은요 그냥 쓸만은 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윈도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태스크 매니저 이제 작업 관리자죠. 지금 뭐 저도 이제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리눅스를. 여러분 뭐 프로세스 목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get process 탭 누르면은 이게 예, 처음 실행하는 거라 탭이 느리네요. 탭 하지 말고 예, get process 뭐 하면은 예, 프로세스 목록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 작업 관리자에 나오는 거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MS는요 되게 잘 디자인해 가지고서요 이 파워쉘에서 보면은 왼쪽에는 동사 뒤에는 동사에서 뭔가 하는 대상 명사 그런 식으로 되게 나름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했고요. 더 신기한 거는 여기서 뭐 나오는 이 결과가요 다 뭐지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라 단넷 오브젝트 개체예요. 개체. 지금 무슨 말이냐 이 개체를 가지고서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C#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개체를 달아다가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컨셉은 되게 좋습니다. 컨셉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 사용자층이 늘어나질 않아요. 예, 리눅스라든가 유닉스 쓰는 사람들이 아 파워쉘 괜찮다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진 않고 있고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아 예, 이 명령 프롬프트 너무 좋아 여기서 나 못 넘어가겠어 파워쉘 굳이 꼭 써야 돼? 하면서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파워쉘 할 바에야 아야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C#에서 이렇게 짜면 되지 뭘 파워쉘까지 해 이런 사용자도 있고 생각보다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쉘의 초창기 되게 MS는 좋은 목적으로 만들고 아 이걸 쓰면 진짜 괜찮다는 식으로 설계도 되게 잘하고서 만들었는데 안 쓰는 거예요. MS 답답해하는 겁니다. 예, 하지만 배시는 예, 저는 여기서 배시까지 보여드려야겠죠. 이거는 이제 그 다시 우분투 10부터는 아니 그러니까 윈도우 10부터는 이 배시를 여기 제어판에서 아 이게 뭐가 바뀌어가지고 아무튼 시스템인가 좀 어려워요.
앱스.
예. 앱에서 뭐 기능 이게 되게 어렵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옛날에.
아무튼 우리 옛날에 보면은 윈도우에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 있죠. 결국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그램 추가 제거. 여기 보시면은 예. 한글 윈도우에서 윈도우 기능 추가 제거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윈도우의 추가 기능 추가가 제거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참 저도 영어를 못해. 영어가 어려워요. 예. 어디지?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예, 역시 예, 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MVP십니다. 윈도우 쪽에 윈도우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 베타라고 이렇게 있어요. 요걸 활성화하시면요 우분투 그러니까 윈도우 위에 예, 명령품 붙여서 배시 딱 엔터 치시면은 배시 쉘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 서브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좀 약간 애매모호한 관계인데 생각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새로 설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소켓 프로그래밍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는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건 소켓 프로그래밍 한다고 해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제 그 소켓 프로그래밍이나 그런 프로그래밍 잘 하시는 분은 되게 잘 아실 수가 있는데요. 소켓 프로그래밍도 단순히 TCP IP 레벨 아니면 UDP 레벨까지 해가지고 샌드 리시브까지 하는 그 레벨이 있고요. 그 밑에서 패킷을 직접 짜서 하는 로우 소켓 생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생소켓 프로그래밍은 이 서브 시스템에서는 지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트워크를 윈도우에서 쓰는 거를 따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TCP IP 레벨 전송계층 위에서는 잘 동작하는데 그 아래 레벨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뭐 LS-L 뭐 그리고 GREP에서 원 하면은 뭐 원드라이브에 대한 거 이렇게 필터링 한다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예. 참 재밌는 것 같아요. MS의 지금 장점은요. 예. 명령품부터 파워쉘, 배쉘을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가 윈도우 10입니다. 예.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딴 데서는 이 세 개를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특징인데, 세 개를 과연 다 갖는 게 좋은 특징이냐? 그건 조금 더 좀 고민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애매모호한 성격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간에, 얘기 드린 건 뭐냐? 에저 포탈이라고 해서 지금 저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보여드렸어요. 보시면은 애저 포탈이 이 옛날 거는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애저 포탈이 근데 지금 이렇게 UI가 바뀌어가지고요. 뭐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고 추가하면 오른쪽에 슉슉 나오고 해서 진짜 이 옆으로 이 와이드 모니터를 제대로 사기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애저인데요. 이렇게 스크롤도 되고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한데 그럼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 네, GUI에서 과연 다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GUI를 썼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여러분이 처음에 애저를 배우시고 할 때는 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화면에서, 예, 가상 컴퓨터를 보시고요. 가상 컴퓨터 클릭해가지고서, 예, 추가로 누르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 100대 생성한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100대를 다 클릭클릭 하실 거예요. 못하죠. 그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 지금 애저 CLI 2.0이라든가 파워쉘이라든가 그런 데서 스크립트를 짜가지고서 명령으로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애저를 잘 쓴다고 했을 때 뭐가 잘 쓰는 거냐? 애저 잘 쓰는 건 사실 애저 위에서 돌아가는 운영 프로그램을 잘 짜는 것도 잘 쓰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하지만요, 애저를 인프라로 보는 분 같은 경우는요, 애저 위에서 뭔가 머신을 하나 만든 거를 복제해가지고 다섯 개를 또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파스에서 만드는데 오토 스케일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IoT를 만드는데 IoT에서 뭔가 변동사항이 생길 때 기존 거 바로 지우고 새로 만들거나 기존 거 복제해서 다운로드하거나 백업하거나 그런 거를요 여러분이 포탈에서 한다 처음엔 해요. 처음에 하고 한두 개는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꼭 이런 거예요. 이제 참 우리 한국이 좀 슬픈 현실인데 한두 개에서 잘한다 하면은 아 그래? 그러면은 이번 주말까지 이거 다섯 개 해야 되는데 이거 다섯 개 꼭 하고 가 이러면은 여러분들 다섯 개 이제 아, 뭐, 주말에 야근하면서 다섯 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이제 스크립트에 이제 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개 하면은, 아, 그래, 좀 익숙해졌지? 익숙해졌으니까 이번 한 열 대 해?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요, 여러분이 클릭, 클릭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노가다예요. 그쵸? 그렇게 할 수가 이제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UI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시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각화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보시면서, 아, 이게 이런 기능이구나 익숙해지고 배우시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여러분이 이 애정을 가지고 쓰실 때 뭔가 여러 개의 반복 작업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것들은 아 이런 게 명령어로 뭐가 매핑이 돼서 어떻게 쓰이는가는 하나하나 익히시면서 명령어로 하나하나 해보고 하다 보면요, 나중에 다섯 개 만들어라? 그런 거 그냥 스크립트로 해서 그냥 스크립트, 그러니까 스크립트라고 해서 뭐 폼은 그런 거 안 짜도 되고요, 카피를 해가지고 명령어로 카피해놓고서 그냥 다섯 번 붙여놓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GUI에서 뭐 하나하나 클릭하는 거 더 빨리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 스크립트까지 같이 겸비하셔야 되고요. 그런 게 옛날에는 이런 교육을 한다면은 자, 예, 진짜 2, 3일 해야 돼요. 2, 3일 동안에 근데 하루 반은, 예, 절반은 파워쉘이 뭐고, 파워쉘에서 앞에는 동사고 뒤에가 명사고 파이프가 어떻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제는 배시에서 그냥 실행 가능한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는 설명 안 하고 또 우분투 커뮤니티에서 간단히 예, 배시가 뭐고 어떻게 쓰고 기본적인 것 변경 그런 것만 하면요 바로바로 좀 쓰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배경을 제가 앞에서 일단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참고 문서 같은 경우는 뭐 오픈 소스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뭐 URL입니다.